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현안을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7월 들어 처음 인사드립니다. 올해 이 한반도 날씨가요. 그 유난히 계절의 흐름이 빠르다고 하네요.
네.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3월 하순에 반짝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5월 하순부터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가기도 했는데요.
네.
장마도 평년보다 상당 기간 앞당겨졌죠.
네. 그래서 예년보다 이 장맛비 피해 걱정도 앞서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아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곳곳에 잦은 폭우 때문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10일까지 열흘 동안 그 장마철 비상대책 주관으로 정하기까지 했다니까
네.
북한 당국이나 주민이나 바짝 긴장을 하고 있나 봅니다.
네.
심각한 피해 없이 지나야 할 텐데 말이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늘 시사와이드에서 정리해드릴 주요 현안 잠시 알아보고 한반도 뉴스 초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결과와 미국 재무부의 새 대북 제재 조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배시 소식과 대북 지원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 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지난주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물론 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브루나이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회의 어떤 모임이죠?
예, 각국 외무장관들이 참여하는 정치 안보 협의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회의 이름에 아세안이 물론 들어갑니다만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만 모이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참여를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나라들과의 대화 상대국 17개 나라가 더 또 참여를 합니다.
네.
1년에 한 번 모이는데요.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네요.
네. 자, 북한이 참여하는 얼마 안 되는 국제회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북한이 중시하는 회의 또 참여하는 대표적인 회의 하면은 비동맹 회의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종의 냉전시대 유산으로 남은 모임인데 이 비동맹회의 그리고 UN에도 역시 참여를 하니까 이 두 회의를 제외하고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회의가 바로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들이 다수 참여를 하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무대라는 점 이게 북한이 열심히 또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는 그 북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회의가 마치 26대 1의 싸움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네.
물론 26 말고 1 숫자 1은 북한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동정적이었던 아세안 일부 국가들마저 북한의 등을 돌렸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네.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네. 자,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의 의장 성명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3일 발표가 됐습니다. 의장 성명이요.
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또 9.19 공동성명 공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미국과 또 한국의 요구사항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회의가 열리고 의장 성명이 발표되기 바로 보름 전에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물론 성격은 다른 두 회의지만 이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장 성명에는 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겨냥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들어갔으니까요. 이게 또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북한도 자기들 입장을 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랬습니다.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회의장에서 1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은 미국이다. 여러 차례 이미 했던 얘기들인데 그런 주장을 다시 되풀이를 했고요. 또 북한 대표단이 외교장관 회의 직후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네.
아,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9.19 공동성명은 시대의 날강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끔 한 게 미국인데 누구한테 핵무기를 없애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장 성명에는 이런 북한의 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자, 북한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담는데 처음으로 실패를 한 거라면서요?
네,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과거 의장 성명들은 늘 북한의 입장을 함께 담으면서 남북한 주장의 균형을 맞췄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에는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이었던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역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성명에 물론 그 강제성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자회의의 성명이 뭐 북한의 행동까지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또 국제적인 합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닌 게요. 강제성은 없더라도 국가 행동을 일종의 규범적으로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무거운 통제력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죠?
예,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어서 바로 러시아를 찾았고요. 또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또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남북대화 또 미북대화 역시 일전에 차례로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양자 간 대화 제의와 협상 그리고 또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존으로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이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는 것인데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도 여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시사와이드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줄리안 테일러가 불렀습니다. All Out of Love. 뉴스초점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버마 장성을 새 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2일 미국 재무부는 버마 방위산업국 책임자인 테인 흐테이 중장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와 물자를 수입한 혐의인데요.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과 범하 간 무기 거래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19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빗 코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흐테이 중장이 북한으로부터 군사 물자 구입을 금지한 국제적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그 같은 거래에 따른 수익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흐테이 중장의 책임자로 있는 이 버마 방위산업국 이미 그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기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에 북한에서 군사 장비와 물자를 구매한 혐의로 흐테이 중장이 국장으로 있는 버마 방위산업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미국 재무부가 흐테이 중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개인에 대한 제재일 뿐 버마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버마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민주화 조치들로 최근 미국과 버마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런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는 버마 정부가 최근에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지난해 11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5 준수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버마 정부도 이 미 재무부 조치에 대한 반응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버마가 계속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퇴임세인 버마 대통령의 대변인인 예 흐투투 대변인이 버마 민주의 소리라는 독립 매체에 밝힌 내용인데요. 미 재무부가 그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서 흐테이 중장은 정부 강요가 아니고 단지 군 장성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 성명도 흐테이 중장을 개인 차원에서 제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조치가 미국과 버마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개인이 미국 재무부의 그 제재 대상에 오르면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네, 미국인들은 흐테이 중장처럼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요. 또 제재 대상 개인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미국 내 금융기관들에게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주의를 강화하라 이런 촉구를 했네요.
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이 계속 제기하는 금융위협에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북한이 그동안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폐제조와 마약거래 또 관련 수익의 돈 세탁 등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활동들은 금융기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하게 될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주의보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2011년 등 이미 몇 차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주의보를 내린 것은 북한이 제기하는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기존의 정보들을 보강하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87호와 2094호와 관련해서 금융기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주의보가 작성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북한이 정부기구와 관련 위장회사들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자금을 거래하는 등의 북한 정부와 기관, 기업 또 이들을 대리하는 개인들의 기만적인 금융 관행에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그 같은 불법 활동에 관련된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금융범죄단속반은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연계된 은행들과의 거래에 경각심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다량의 현금 다발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활동을 감추기 위해서 그 같은 거래 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 밖에 금융범죄 단속반은 북한이 국내외에 새로운 지점이나 대리인 사무소 등을 개설하거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관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존 마이어가 부릅니다. Paper Doll. 한 주간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계속해서 북한의 특별교화소에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케네스 배시의 근황이 공개됐죠?
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죠. 조선신보는 3일 특별교화소에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생활을 이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네.
조선신보는 현장 방문 기사를 통해 배 씨가 아침 6시에 기상해 푸른 죄수복을 입고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콩씨를 뿌리고 김매기를 하는 등 소농기구를 가지고 손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배 씨 최근 모습 어떻습니까?
네, 푸른색 교화복에 머리를 삭발한 배 씨의 왼쪽 가슴에는 103이라는 번호가 달려 있었습니다. 약 12제곱미터의 감방에는 침대와 책상, TV 등이 구비됐었고 화장실과 세면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고 벽에는 교화소 안의 일과 질서, 행동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교화인의 생활 준칙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배 씨가 직접 얘기한 것도 소개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 씨는 인터뷰에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기에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조속히 좋은 조치를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배 씨는 계속해서 사면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배 씨에게 면회나 전화 통화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네, 배 씨는 특별교화소에 수감되기 전까지는 가족 등 외부 사람과의 전화통화가 허용됐었는데요. 이곳에선 서신 왕래만 허용되고 가족들이 보내오는 차이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배 씨는 두 차례 외부에 편지를 보냈고 다섯 차례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미국을 대신해 스웨덴 대사관 영사가 한 차례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북한이 미국 국적자의 교화소 생활을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 씨의 근황을 공개한 것은 배 씨의 석방 협의를 통해 미국 간 대화를 시도하려는 압박용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CNN 방송도 조선신보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CNN은 3일 조선신보로부터 입수한 배준호 씨의 8분짜리 인터뷰 내용을 관심 있게 전했습니다.
네.
네. 미국 정부 반응도 나왔나요?
네. 국무부의 한 관리는 3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배 씨의 인터뷰 영상을 봤다며 해외의 미국 시민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케네스 배 씨를 즉각 사면하고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배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이 관리는 배 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게 분명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5월 21일 배 씨를 마지막으로 면담했고 그 이후로도 배 씨에 대한 영사 접근을 북한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배 씨가 노동교화소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케네스 배 씨는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 입소돼 교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배 씨가 반공화국 적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4월 30일이었고요. 이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원 기자와 함께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대북 지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최근 들어서 뜸한 게 사실인데요. 프랑스 정부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네요.
네, 북한에서 50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직접 지원 활동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프랑스의 구호단체 두 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식량 지원은 트라이앵글 제네레이션 휴메니테어가 하고 있습니다. 20만 유로, 그러니까 미화로 26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서 강원도 원산시에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은 북한에서 특히 식량이 부족한 기간인데요.
네.
이때에 때맞춰서 고아원과 타가소를 포함해 80여 개 기관에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1만 7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먹을 콩과 식용유 그리고 설탕을 지원했습니다.
네.
협동농장에서도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원산시 축산협동농장인데요. 지난 4월에 지원을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농장원과 가족들 2,500여 명이 지원 대상인데요. 협동농장에서 채소 수확량을 늘리고 저장과 유통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관계수로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물기를 내주는 건데요. 이 작업에 참여하는 일꾼들에게 강냉이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 트라이앵글 제네레이션 휴메니테어 대북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는 구호단체죠.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자급 지원을 받아서 지난 2011년부터 황해북도 사리원과 평안남도 대안군에서 젖소 목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목장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인근 지역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구호단체 어딘가요?
네, 프리미어 어장스입니다. 이 단체도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구호단체인데요. 지난 1월 말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19만 유로, 미화로 2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황해남도 해주의 협동농장 네 곳에서 식수와 위생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관개수로 즉 물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프리미어 어장스라고 하면 북한 어린이들에게 유제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에서 또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식수와 위생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해주 협동농장들에서 유제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트라이앵글 제네레이션 휴메니테어와 활동 내용이 비슷합니다. 프리미어 어장스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160만 달러로 치즈와 요구르트를 협동농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근 유치원과 학교의 어린이 1만 5천 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유엔 기구들이 평양 사무소로 운영비를 송금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요?
네, 유엔 개발계획 대변인이 저희 VOA에 그렇게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여러 금융기관들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유엔에 알리는 바람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활동 자금을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폭스뉴스가 공개한 유엔 개발계획 재무관의 내부 문건을 보면요. 북한 계좌로 돈을 보낼 수가 없어서 현지 북한인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거래 결제은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돈을 주고받으려면 조선무역은행 같은 곳을 통해야만 하는데요. 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을 기피하니까 자연히 송금이 어려워진 그런 겁니다.
네.
중국에서도 조선무역은행이 기피 대상이 됐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이 지난 5월 조선무역은행에 계좌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고요. 자금의 거래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조선무역은행으로 송금이 안 되면 유엔 기구의 운영비는 어떻게 보내게 되나요? 현지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익명의 유엔 관리들이 미국 폭스뉴스에 이 문제를 설명했는데요.
네.
북한으로 현금을 직접 운반하고 있고 러시아 은행에 있는 세계 식량계획 계좌를 다른 기구들과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유엔이 대북 지원금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도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엔 개발계획 대변인은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고 원조국들이 기존에 계획한 기부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금이 확보돼야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 꼭 필요한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 지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기자들과 함께 지난주 현안 정리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으시고요. 김현진 기자가 시사 상식 전해드립니다. 자넷 잭슨이 부릅니다. I get lonely.
But there's no reason.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의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 부담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지난 1991년부터 모두 8차례 체결됐습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됩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8천억 원, 미화로 약 7억 달러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해왔습니다. 현재 미군 2만 8천 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와 군가족들을 위한 주택 운영비, 군사 건설비를 미국과 한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영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조사하게 되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번 주에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지난 7월 1일부터 닷새 동안 스위스 제네바, 제네바엔 UN인권이사회 본부가 있는 곳이죠.
네.
이 제네바에서 닷새 동안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표결 없이 그 결의를 채택해서 설립이 됐고요. 지난 5월에 그 3명의 위원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듯이 호주 대법관 출신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 그리고 소냐 비세르코 이 세르비아 헬싱키 위원회 회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스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렇게 3명의 위원이 임명이 돼서 이번 7월 지난 한 주 동안 회의를 가진 겁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조사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방문해서 누구를 면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면담 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한 제네바에 있는 각 나라 주요국의 고위 관리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북한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조사 협력을 요청했고요. 또 그 밖에 민간단체들, 인권단체들 그리고 또 탈북자 두 명을 별도로 만나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 조사위원회가 탈북자하고 인권단체를 면담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인데요. 지난 4일에 약 2시간에 걸쳐서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사위원들이 아주 신중하게 경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 면담이 마치 그 재판처럼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하나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떤 그 증거를 하고 내 증거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한 건데요.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북한의 그런 특수한 체제, 독특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뭐 가령 북한은 겉으로는 뭐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수령 독재 체제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정 국가와 같다. 또 뭐 보편적 인간의 권리보다는 그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그 김씨 왕조의 그 특수성. 독특함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탈북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원 출신인 안명철 씨 등 두 명이 참석했는데요. 안 씨는 북한에서 그 관리소 경비원으로 있으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인권 유린이 자행됐는지를 자세히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네. 조사위원회가 그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자회견도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그 3명의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회견에서 다음 달 19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서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또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서 방북조사 등 협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지금까지 부정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커비 위원장은 하지만 북한의 협력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달 한국 방문 직전에 북한 방문 계획을 일정에 임시로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방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 조사위원회 첫 방문지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그 커비 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세르비아 출신의 소냐 비세르코 위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그 위원회의 핵심 임무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네.
다르스만 보고관은 이 조사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개선에 희망을 주는 명백한 임무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부여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세르코 위원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하며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현 상황이 여성, 어린이 등 북한의 취약계층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앞으로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비 위원장은 북한 측이 말하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결의가 대북 적대 정책과 정치적 무력의 산물이다 이런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말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네.
조사위원회가 이제 첫 걸음을 뗀 건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에 북한 측이 협력에 만약에 반응을 하면 북한부터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서 탈북자들 면담하고 공청회도 갖고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분야는 매우 광대한데 이 주어진 시간과 예산은 너무 적다 이런 점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사회 연결망,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또 공청회나 면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거쳐서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 우선 구두로 중간 조사 과정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네. 내년 3월에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근 기자와 함께 기자수첩 열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와에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물러가도록 하죠. 라이오넬 리치와 샤이나 트와인이 함께 부르는 Endless Love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e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e every step I make. And two hearts that